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느헤미야 6장으로 모시겠는데요. 오늘은 12절로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핀 게 느헤미야가 이제 뭐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죠. 나쁜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요리해 보려고 저렇게 요리해 보려고 해도 느헤미야가 원체 영적 통찰력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의 그 올무에 빠지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내놓은 카드가 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협상하면 안 돼요. 이 협상은 협상할 수 있을 때 해야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여야죠. 반은 거짓이고 반은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죠. 반을 내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차원에서 자기에게 협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단호하게 모든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파괴하려는 엄청난 음모와 책동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요. 그는 친구를 가장하는 많은 무리들과 대항해야 했고요. 아직도 어려운 지경, 그 지경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은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도 막히고 옆도 막히고요. 뒤도 막히었어요. 어디만 뚫려 있어요? 하늘만 뚫려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라고요. 그 땅은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주를 받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가장 무서운 원수들입니다. 15절을 보실까요? 성 역사가 51일 만에 엘유월 25일에 끝남에 나팔 소리도 없고 축하하는 잔치도 없이 그 성벽이 준공되었습니다. 16절을 보세요.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두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52일 만에 끝났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아직도 위엄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17절로 19절을 보실까요?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와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희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들은 아직도 유다의 귀족들에게 그 편지를 돌리면서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그 귀족들 가운데 한 사람의 딸과 결혼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하는 모든 말들을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을 도비아에게 이제 고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이것은요 혼인으로 맺어진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여, 당신은 도비아에게 너무합니다. 도비아는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 나의 말로 저희에게 전함해. 이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마치 뭐 전령 같은 거 있잖아요. 연락장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느헤미야 당신이 너무하다고 도비야가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느헤미야가 했던 모든 말과 예루살렘에 돌아다니는 모든 소문들이 도비야에게 보고가 됩니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비야는 위협하는 편지로서 응수했습니다. 7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 본장에서 그 성벽이 완성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집들이 이미 세워졌으나 성 안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왜요? 쓰레기들이 많았고요. 폐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또 그 성을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7장 1절로 보실까요?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는 각각 다른 성문에다 문을 달고 그 성을 지킬 사람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돌아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순회하는 임무를 맡았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 밖의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원수들이 출현하였거나 위험이 닥쳐올 때 그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밤낮 24시간 보초를 섰습니다. 이러한 직분에 대한 표준은 아주 높았지만 일부 규정들은 강제성을 띠지 못했어요. 성벽의 파수꾼들은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제가 믿는 사실이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이제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가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오늘날 우리가 교리를 가장 중요시할지라도 성경의 무호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했을 때 바울이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죄를 처리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리 위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리적인 문제를 달리하는 자들과 교제를 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교리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보아 교제를 끊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러 면에서 도덕적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고요. 그곳에 옮겨가서도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가 심호하는 교회의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가 올바른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죄를 덮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두 개의 교회를 거의 다 망쳐놓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당연한 것인 양 교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도덕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음행이나 탐남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교리를 지적하는 말이 아닙니다. 돈에 굶주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리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자들과 교리적인 문제를 문제로 교제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젊은 설교자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 다음이요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군대를 동원하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과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앉아서 그들이 정말 심판하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 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자들로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표현은 영원한 경성은 자유의 가치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영원한 경성은 자유의 가치다 하는 말을 배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했고요. 저는 분명히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될 것인데요. 찬양의 정신은 능력의 정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잔치를 즐길 줄 알지만 성경 연구가 그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서 있었던 위치에 설 수 있다면 회중들의 얼굴 가운데서 이러한 현상은 너무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말썽꾼은 보통 성경 공부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로 19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저는 말을 할 줄 알지만 뭐라 그럴까요? 좀 노래하는 것은 조금 서툴거든요.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힘들어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찬양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찬양은 어느 면에서 보면 함성이에요. 함성. 만일 내 마음속에만 노래를 묻어둔다면 결코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때때로 노래하며 소리를 내어 노래하기, 즉 노래를 부르기를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구절에서 시란 찬양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얼마나 다정한 이름입니까? 찬미란 표현은 하나님의 신성의 완벽을 돌려드린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할 사실이고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동료 목사의 서재에 앉아있다가 벽 위에 아래와 같이 쓰여진 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기쁨이란 주인이 안에 계실 때 마음속에서 펄럭이는 깃발이다. 참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내용 한번 더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실 분들이 좀 적으세요. 기쁨이란 주인이 안에 계실 때 마음속에서 펄럭이는 깃발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때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것임 교제를 나누는 그런 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큰 성을 위하여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을 임명했지만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임명을 했어요. 그들은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을 부르십니다. 잠언 18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면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즉 섬길 장소를 마련해 주실 겁니다. 7장 2절을 보실까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게 뛰어난 자라.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형제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에서의 서두에서 그가 아직 아닥사스다 궁궐에 있을 때 정말 그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돌아온 남은 자들의 형편을 말해줬던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는 느헤미야의 친형제라기보다는 같은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였는데요. 1장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형편을 일러준 것도 바로 하나니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니가 교육을 받고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직책을 맡기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어떤 실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맡긴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위인이 충성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게 뛰어난 자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지만 교육받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목사들을 초청할 때 뭐 박사면 다 좋겠지요. 없는 것보다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목사의 자격 조건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신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고요. 저희 교회 교육자들과 이런 내용들을 나눕니다. 내가 하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있고요. 우리 동료들이 또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교육받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받은 사역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닌 사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교육받은 사역에 대한 소망이 미국의 여러 체제의 기원이 있었고요. 그 교육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까?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충성한다면 교육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계속되는 7장 3절을 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퇴장을 이르며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게 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들은 낮에도 경비를 섰어요. 밤에는 모든 문들에 뭐 당연히 파수꾼이 세워졌겠죠. 각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 집 안을 또한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적도 우리 가정에 대한 책임을 적어도 말이죠. 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고 계속해서 대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시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함이니라. 성 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아기 집을 건축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파수보는 일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또 농사도 져야 되고 또 적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 손에는 검을, 한 손에는 농사짓는 연장 도구들을 갖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모종삽과 검이 모두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되어지는 이 7장 나머지 부분까지는 족보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감동케 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복에대로 계수하고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던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마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넷과 비그웨와 느홈과 바나니아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들을 지금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요 내용은 에스라 2장 내용과 동일한 족보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족보를 반복하여서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에서 그러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람들을 알며 이 사실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름을 한 곳에 열거하시고 사본을 만드셨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어떤 사무소에서는 모든 문서를 15장씩 복사해 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러한 이름들에 흥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노라. 이 사람들은 나의 권속들이니라. 이러한 족보는 하나님의 비방록의 한 페이지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는 12지파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열거되어 있고요. 역대상의 처음 몇 장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에도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 있는 자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름밖에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느헤미야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핸드폰 문자메시지 400개로 누구나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 정효샘 목사의 문자메시지 전도 양육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a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